입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를 8만 68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28만 6천여 명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세계 최다 규모로 1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근무자 중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발생하자 백악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은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꺼린다는 비판을 받았고 미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베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브레수스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확진 사례가 나와 많은 접촉자 추적이 이뤄졌고 이에 술집과 클럽 등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도 봉쇄 해제 이후 첫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독일도 규제 완화 이후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브레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대부분 사람이 바이러스 항체를 갖고 있지 않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면서 검역 강화와 감염자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WHO는 오는 18일에서 19일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 타이완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1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134만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러시아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28만 6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미국이 8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봉쇄 완화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재협상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일각에서 기존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그들이 스스로 서명한 협정에 부응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중국이 재협상을 원하며 더 좋은 협정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문제를 놓고 호주와 갈등을 빚은 중국이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오늘 사소한 기술적 위반 사례 등을 중국이 제기해 호주 대형업체 네 곳에 중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버밍엄 장관은 수입 중단이 실망스럽다면서도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 요구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독자적 조사 필요성을 거부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이란 국적 수감자 11명을 추방할 수 있도록 이란이 전세기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보 대행은 어제 트위터에서 미국에 구금된 이란 국적자 11명을 한꺼번에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란이 전 세계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요일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은행 세 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 1분기 약 8,3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량의 절반에 불과한 양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 함경도 북부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은행 세 곳에 예치되어 있는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전달될 전망입니다. 미국 내 북한 자금에 대한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원비어 가족들이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세 곳에 대한 보호 명령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토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을 지목했습니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원비어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이들 은행들의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들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원비어 씨 측이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겁니다. 보호명령 요청서에는 각 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보유 중이었으며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뉴욕 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이들 세 곳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총액은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비어 씨 측은 이들 은행들이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와 소유주, 주소 등을 비롯해 해당 자금이 예치되게 된 배경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보호명령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조만간 원비어 씨 측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비어 가족들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탠튼 변호사는 원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자금이 이체될 때 제3자 개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비어 씨 측 변호인은 은행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비어 씨의 은행 세 곳에 대한 공개 요구는 지난해 재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와 남편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에 서한을 보내 북한 자산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해외자산통제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보고서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017년에 6,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원비어 씨 측의 법원이 예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신디 원비어 씨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nna let you forget.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원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BOE 뉴스.
미국 국가정보국의 리처드 그레넬 국장 대행이 10일 어머니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모친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넬 대행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디 원비어 씨가 아들 오토를 항상 그리워한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이날은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신디 원비어 씨와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원비어 가족을 사랑하고 원비어 가족이 정의를 찾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세탁을 돕는 개인과 금융기관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법안을 오토 원비어 법안으로 명명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 1분기 약 8,3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량의 절반에 불과한 양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웹사이트를 통해 3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2,75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앞선 1월과 2월 각각 2,000톤과 2,900톤의 정제유를 공급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양입니다. 합산하면 지난 1분기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모두 7,705, 중국의 1분기 공급량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고한 올 1분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530톤에 불과해 러시아 공급량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례적인 대북 정제유 공급량 축소는 중국과 러시아의 1분기 합산 공급량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올 1분기 정제유 공급량은 약 8,3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량인 16,630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건 북한의 국경 봉쇄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제한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각기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원 한국학연구센터의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에 따른 유류 수입 제한으로 비료와 살충제 등이 부족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한 결과로 정당한 것이며 특히 최근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 영향으로 북한 스스로가 봉쇄에 나서 비롯된 것으로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낸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두 전통 우방과의 우호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장단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needs to be seen against a broader backdrop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and the idea that they have these special.
회전 차관보는 11일 VOA에 김 위원장의 행보는 북한의 외교 정책과 중국과 러시아와 형성해온 특별한 우회 관계라는 넓은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친서와 축전이 보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중 연대가 강화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을 축하하는 구두친서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오랜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찾는 북한의 역사적 관행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part of North Korea's historical practice of looking foremost to its long-standing partners.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공개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와 축전에 암시돼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또 북중 간 연대 강화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양국의 관계 강화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더욱 느슨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연대 강화는 양국 간 더 많은 경제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이 북한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을 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 제안에는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이 두 파트너국인 중국과 가능하다면 러시아의 지원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북한의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from Kim Jong-un to both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is a very interesting North Korean way.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일절 비난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의 중국의 좋은 이웃임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각각 구두 친서와 축하 전문을 보낸 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brings him closer to his traditional allies or potential support on COVID or economic issues.
김 위원장의 행보는 전통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한 지원 가능성을 높인다고 고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뻗으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제안에는 침묵하는 건 작은 제스처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is that we don't want small gestures. We are expecting something.
북한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생각했던 제재 완화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안을 수용하는 건 해외 기구나 조직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y would they respond? It would involve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coming into North Korea, which is something they do not want.
미국이 약속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 엘리트층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고 제리 커널리 미국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2주간 잠적 후 다시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의문만 더 커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은 11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병적인 비만에 줄담배를 피우고 심혈관 문제라는 가족력까지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째깍거리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며 우리는 통탄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은 또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의 갑작스런 재등장은 해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에는 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승계와 북한의 핵 비축량을 포함한 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지정학적으로 연관된 주요 국가들과의 계획이라는 결정적 측면에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어 김정은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위급 후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면서 핵 적대국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정보에 맹목적으로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외교면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면서 그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의 깊은 가부장적 특징으로 인해 김여정의 나이와 성별이 쉽게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명확한 승계 계획이 없다는 건 권력투쟁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과 더 넓은 의미의 지정학적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한의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을 때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입니다. 코널리 의원은 미국이 실무선과 고위급선에서 북한의 긴급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좀 더 공개할 것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인권백서 2020에서 북한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최근을 지난해 심층 면접한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 공식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백서 제작에 참여한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실장은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녹화물 시청 또는 유포 행위에 대한 공개 처형 사례가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 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룹을 통해 녹화물에 대한 합동 검열을 했지만 불법 시청이 증가하자 109 상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검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로 불리는 녹화물이 적발될 경우 노동 교화형 8년에서 10년까지 받는다는 증언이 있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 전문가이자 탈북자 지원센터인 부산 하나센터장을 맡았던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은 이미 북한에 흔하게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시청보다는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북중 간의 어떤 밀수를 굉장히 방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외부 정보를 밀수했을 경우에는 가중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범 케이스로 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 거지. 지금 뭐 단순 시청했다고 해서 사용하고 이런 정도는 이미 벗어난 거죠.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관행에 따르는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서는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지속해서 수집되고 있다며 탈북을 알선하던 브로커들의 수용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에 국경 통제와 탈북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대북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지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 최종 보고서가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인권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북한 당국의 탈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징계 처형이나 뭐 비공개 처형을 할 때 처형과 살해 관련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북한하고 이거 차단하는 게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실상을 최근 상황을 알리는 걸 차단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됐고 탈북을 차단하는 게 예전보다 더 강화가 높아지는 게 설명이 되죠.
COI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대규모여서 인도의 반환죄를 구성한다고 결론 짓고 북한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선은 또 고문과 불법 체포, 불공정 재판, 감시와 도청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의식주와 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도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인권이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백선은 집결소와 구류장 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감소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며 구금시설 내 영양이나 위생, 의료 상황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거나 불법 가택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사례들도 포착됐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대목이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 북한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해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일부 이제 반영을 한 조치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선은 그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단기간 내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형과 관련해서도 과거보다 공개 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공개 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백선은 밝혔습니다. 백선은 다만 실제 공개 처형 횟수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집행이나 비밀 즉결 처형이 늘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 군당국이 코로나 영향으로 대북 감시 활동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축함과 정찰기 배치 등이 연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캐나다 군 당국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 작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캐나다 군의 대북 관련 활동을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명 네온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에 대한 캐나다 군의 협조 작전으로 구축함과 초계기 등의 파견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특히 선박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온 작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기적으로 캐나다 공군 초계기 CP-140 오로라 등 정찰 자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캐나다뿐 아니라 호주와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7개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작전입니다.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작전 연기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주요 임무 수행을 지속함에 있어 병력 보호를 위해 작전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감시 작전뿐 아니라 캐나다 국내 그리고 국제활동 등 20개 이상의 작전이 연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짐 데일리 라디오 쇼에 출연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날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어떻게 바이러스가 발병했는지 또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결여된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바가 이것이고 우리가 아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탁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서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상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 대응과 복원 법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한국의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안의 세부 내용과 의결 전망을 이종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전 세계 코로나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총 9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국제기구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안을 주도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모든 곳에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이 자금의 복원 조치를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들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하원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비 하원 의원이 동방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의 일부 내용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인식 조항, 즉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의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두 법안의 핵심은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총 네 가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부과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포함한 인도적 구호의 전달과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유엔과 금융기관, 기타 단체들의 미국법은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 혹은 기타 인도적 거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또 금융기관과 각국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정된 마키 의원의 법안에 담긴 내용과 유사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맥락에서 강조하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마키 의원의 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 규정의 일부 수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시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채널은 무엇입니까?
단체나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 대응 관련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창구를 말합니다. 법안은 이 같은 창구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부들과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 노력엔 지원의 효과적인 전달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한 여행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내 수용소 문제도 거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법안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촉진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감염 혹은 이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노동교화소에 갇힌 모든 수감자들의 석방을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이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감행한 직후 나온 법안인데요.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에게 보낸 서를 고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리시 위원장은 5주 만에 개원한 상원 외교위의 첫 전체 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 의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한 건과 20건의 법안과 결의안을 올렸는데요. 이 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 의결 여부는 공화당 측 지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종훈 기자와 함께 미국 상원에 상정된 전 세계 코로나 대응과 복원 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북 지원금 모금액은 목표치의 36%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1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 보고서 6호에서 국경 폐쇄와 북한행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과 함께 북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결핵과 홍역, 비형 간염 등 주요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북한 어린이 24만 명이 유니세프가 실시한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1월 발표한 2019년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19년에도 같은 숫자의 북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132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책정했던 모금액 84만 달러보다 48만 달러 더 늘어난 액수입니다. 유니세프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47만 6,600 달러가 모금돼 목표액의 64%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해당 자금으로 바이러스 대응 필수품 구입과 위생 서비스, 위기 소통, 건강과 영양 서비스, 어린이 보호교육 지속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사업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앞서 유니세프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말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 적외선 체온계 등의 신종 코로나 방역 물자를 북한 보건성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등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6,863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55%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각국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세계 보건 기구, 아시안 개발 은행 등 국제 단체와 기구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3,060만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개인 보호용품과 산소호흡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관련 물품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품질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국경 폐쇄 조치 등으로 물자 운송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7일 현재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1,799명, 사망자는 7,3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학교 폐쇄는 3억 2,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마스크 긴급 지원에서부터 의료용품 생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활발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도 21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을 뉴욕 주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11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200만 장의 마스크를 긴급 지원해준 한국 정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중요하고 굳건하다고 밝히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10일 보도 자료에서 200만 장의 마스크가 11일 미국에 도착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4월 미한 정상이 전화통화를 해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한국 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해 N95 보호마스크 50만 장을 미국 보훈부에 지원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이날 6.25 한국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22개 유엔 참전국의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 100만 장의 지원 마스크 중에 약 절반인 50만 장이 한국전쟁 전체 참전용사의 90%를 차지하는 미국에 지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 중순에는 한국산 코로나 진단 시약 75만 회분이 미국으로 발송됐습니다. 또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콜로라도주가 지난달 한국 기업으로부터 각각 약 50만 번과 10만 번 검사 분량의 진단 키트를 수입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진단 키트 확보를 발표하면서 공동에 숨겨진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준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want to sincerely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지역 단위의 미한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달 말 전라북도에서 뉴저지주와 워싱턴주에 1,200벌의 보호복과 14,000켤레의 의료용 장갑이 포함된 개인 보호용품을 항공편으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미한 양국 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는 지난달 20일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개인 보호장비의 전국적인 부족에 대응해 의료용 안면 가리개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난 8일 미국 전역의 병원과 의료시설에 개인 보호장비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활동 중에는 뉴저지주, 남부 캘리포니아, 조지아주에 위치한 의료시설에 안면 가리개를 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7일 차량에 탄 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는 미국 전역의 22개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6만 5천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도 의료용품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주 뉴욕 한국총영사관과 미주민주참여포럼 등 한인사회가 이달 6일 약 21만 달러 이상 상당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을 뉴욕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는 11일 VOA에 KN95 마스크 3만 5천 장, 의료진용 N95 마스크 1,200 장, 손소독제 5천 개 등이 포함됐다며 한인사회가 10시 일반에 21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그 질병의 팬데믹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우리 미국 의료진 또 어려운 우리 그 프론트라인에 계신 경찰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돕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소외계층들, 홈리스들이라든가
최 대표는 한인사회가 미국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모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존 김씨의 여덟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나이에 북한을 떠났고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소명을 찾아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러시아 친구들과 한인 사장의 도움을 받으며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잘 넘어왔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을 하니 되더라는 기회의 나라임을 피부로 느꼈지만 존 김 씨는 10년 세월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바닥에서 처음에 와서 미국 사람들하고 막 싸움까지 했어요. 그 북한 그 성질 가지고.
어떤 게 제일 거슬리시던가요?
아, 그러니까나 이 미국은 자유스러운 나라니까나 마음대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 이렇게 눈에 거슬렸어요. 이상하게. 네. 아, 기도를 많이 했죠. 이 나라에 하나님 잘 정말 안착해서 정말 여기 사람들한테 불편 없이 살게 해주고 항상 야 천재보다 저 사람 나를 깔보지 않나 내가 저 사람 위에 서야 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불편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이 북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많이 잘못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그 나쁜 선전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게 이 마음에 지금 아직도 머리에 세뇌적인 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처음 안착하는 게 좀 힘듭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는 뭐 공동이다 뭐 이러고 뭐 다 논아 먹는다. 내가 정말 혼자서 잘 살아가는 게 이 사회에 리익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못 배웠어요. 물론 뭐 북한에서도 뭐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는 거죠. 근데 북한에는 머리로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실제 행동이 필요한 나라 아닙니까? 매삽니다. 그게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된 것 많죠. 그 시간이 많이 걸렸죠. 뭐 앞으로도 물론 뭐 그렇고.
김 씨는 5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스럽게 내가 버는 것만 쫙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정말 내 우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거지. 표현할 뿐 아니라 그게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아니 북한은 표현도 못하고 실현은 뭐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간부들만 잘 사는 나라. 예, 점점 달라집니다. 왜 이 법에 아 내가 이 나라 이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이 나라 법에 나도 한 성원으로서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나라에 리익되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가면서리 가면서 시간이 가면 느끼게 되더라고요.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깨닫는 것이 있는 반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죠. 두 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안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고 공화당 안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는데 이 정치하는 방식은 또 따고 그런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동성연애라든가 그 다음에 락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나 민주주의는 종교가 아닌 국가의 가치인 만큼 자본주의 민주주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의 간섭 없이 10여 년 동안 보금자리 일구고 가꾸며 살아간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 씨는 미국 정착 2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마당이 넓은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이곳저곳 손볼 곳이 생기면 김 씨가 직접 팔을 걷어 붙입니다.
집이 오래된 집입니다. 이게 원래 문이 있었어요. 지금 마군다리 들어가리지 않습니까? 일 끝나고 저녁이면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이 있었는데 사역을 하니까 일할 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금 문자 앞에 방문을 지금 떼다가 여기다가 놨습니다. 원래 창문이 됐어요. 경관 전문을 다 떼다가 지금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럼 인테리어도?
예, 인테리어. 집에 짬짬이 토요일 날 또 일 끝나고 오면 그냥 하는 거죠. 여기 전기들 다 합니다.
아내를 위해 부엌 가구와 바닥을 새로 바꾸는 공사를 직접 끝냈다는 김 씨.
아니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러시아에서?
뭐 러시아에서도 좀 배웠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뭐 다 있습니다. 수도관도 다 저절로 놓고 뭐 다 테스트도 다 저절로 놓고.
유튜브 보고 하셨다고요?
네. 예. 하루 저녁에 앉으면 유튜브를 몇 번씩 봐요.
아니 주방 개조하시는 걸 유튜브를 보고 하셨다고요?
네. 예, 유튜브도 보고 뭐 저 이렇게 옛날 뭐 건설 일 그런 것도 있지만 유튜브도 보고.
기본적으로 옛날에 건설하셨던 게 있고 예, 예, 손에 예. 익숙한 일이고. 예, 예.
러시아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나온 집수리 영상에서 배운 기술까지 더해져 뚝딱뚝딱 새 주방으로 완성. 아내의 부탁은 늘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인데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10여 년 세월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아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자신은 아내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와이프하고도 문화도 가고 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와이프 저를 보지도 않죠. 사실은 저 여자를 저희 와이프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와이프하고 물어봅니다. 넌 그때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는데 자기가 사랑한 적이 없었답니다. 저를 사랑은 안 했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를 사랑하시오.
갈 곳 없는 탈북자였던 김 씨를 돕고 결혼까지 해 아이를 낳고 살았던 아내가 자신에게 베푼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을 거라고 김 씨는 짐작합니다.
그 아이가 다섯이나 있으신데 그때 이제 그러면은 자녀 교육은 다 사모님이 맡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다 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다 하죠. 다 와이프가. 네. 병원인 병년 학교 뭐, 다 와이프.
불만 없으셨대요? 아, 힘들다고.
힘들다고 할 때도 있죠. 다 인간이 아니니까 힘들 때 많죠.
탈북민들이 저녁마다 모여 성경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막 론쟁하고 토요일이면 여기서 떡 해먹고 밥 해먹고 막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생활 총화를 해요. 그거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도 아내 타티아나 씨는 승합차로 자녀들과 손님들을 태워 집이나 교회로 실어 나르는 등 음식 준비 후에도 앉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서 아내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 규제에 따른 부모의 책임을 매우 엄격히 묻는 미국인 만큼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만 김 씨의 가정은 아내의 몫입니다. 낯선 땅에서 일하고 자식 키우고 살림하며 남편을 지지해준 아내가 늘 고마운 존 김 씨. 그런 아내를 위해 제대로 해준 게 없었는데 김 씨는 결혼식 때 해주지 못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내를 위해 마련했던 여행 이야기를 꺼내는 김 씨. 타티아나 씨가 불쑥 손가락을 내밀며 취재진에게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I said he gave me a diamond ring after 20 years finally.
Oh really?
I got the diamond ring. I didn't get one. Before?
Oh my god.
So we just
last year?
Yeah.
So pretty.
Yeah.
어떻게 20년 지나서 주시게 되셨어요?
아, 뭐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 사역담에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대했지만 막 정말 세상 말로 나쁜 말로 하면 거지 같은 저를 저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 리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동족은 아니지만 눈물도 많이 뒤에서 흘렸고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편이 섬기는 거죠.
너무 늦게 끼워준 결혼 반지였지만 다이아몬드의 의미처럼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라 더 값졌습니다. 타티아나 씨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는 가족 사진이 자주 올라옵니다. 지난 10일 어머니 날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식탁과 함께 7명의 식구들이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존 김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20년 5월 10일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영국 국중 나이팅게일을 출산하게 돼 피렌체의 영어 이름인 플로렌스가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됐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간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간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자이기도 합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당시 천하고 힘든 직업으로 알려진 간호사가 돼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을 돕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크림전쟁 때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밤낮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군대와 병원의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사망자, 부상, 사망 이유, 병원에서 쓰는 물건 등 병원 관련 통계를 세심하게 기록해 통계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19세기 영국 군대 및 공공보건과 사회개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통계를 내기 전까진 아무도 크림전쟁에서 죽은 영국군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토대로 영국 정부는 크림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병원의 물자 보급 상태와 위생 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비품을 공급했고 그로 인해 병원의 환자 사망률도 떨어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은 1858년 영국 왕립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1956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첫 전파를 탑니다. 대한민국의 첫 TV 방송국 코리아 RCA 디스트리뷰러 코캐드 TV년 당시 한국의 TV 수상기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아 서울 시내 곳곳에 TV 수상기를 설치해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탑골공원 서울역 등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6.25 전쟁 후 중앙방송국 KBS 라디오의 복구를 위해 RCA 한국대리점 책임자 황태영이 미국 RCA사의 기자재 도입을 알선했고 거래 수수료 대신 대량의 TV를 들여와 설립한 것이 코캐드 TV입니다. 코캐드 TV는 한국 최초의 상업 TV 방송국이었지만 시험 성격이 강했습니다. 1년 후 대한방송 주식회사에 운영권이 인수됐고 1961년 국영 TV KBS에 채널 9를 넘겨주게 됩니다. 코캐드 TV는 대한민국 최초의 TV 방송국이자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